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자동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 운전석 앞에 계기판이 있고 거기에 제 차에는 그 가스가 얼만큼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차는 차가 그 가스를 아주 잘 경제적으로 잘 쓰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마일리지를 비교해서 차가 그 가스하고 잘 달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없거나 엔진이 고장나면 기계판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차를 운전한 지 저 차를 거의 한 7, 8년, 거의 9년 돼 가는데, 그 계기판에 나온 걸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그 매뉴얼 북을 보고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게 왜 들어왔는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차, 그 매뉴얼이 거의 1인치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차를 갖고 계시면서 그 매뉴얼을 다 읽어보고 숙지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차의 그 에어 게이지, 그러니까 에어의 그 프레셔만 제대로 잘 맞추고 타도 그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내 차의 타이어에 에어 게이지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타고 가다가 불이 들어오면 아, 불 들어왔구나, 또 고장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그 매뉴얼 북, 그 매뉴얼 북 너무나 두꺼운 것, 그걸 우리가 읽지를 않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파란불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한 노란불이 들어올 때가 있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파란불이면 참 좋을 텐데 노란불이나 빨간불은 경고입니다. 위험입니다. 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비록 오늘 노란불에 있고 빨간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파란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명을 갖고 있는데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우리가 알고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좀 더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파란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첫 번 설교입니다. 첫 번 설교인데 그 첫 번 설교의 시작과 끝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바울의 설교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아마 역사서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일부를 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주 여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옵니다. 그렇죠?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이방이지만 지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설교를 들은 후에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 본문이지만 45절과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과 46절. 자,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성경을 읽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반응이 나왔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과 공격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생 얻는 그 길을 거절했기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부터는 누구에게 전하겠다고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바울의 설교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길이 어디에게로 향하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절한 그들에겐 영생이 합당하지 않기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진정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노벨상 가장 많이 탔다고 얘기하고 뭐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유대인들 부러워합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은 핵폭탄이 뭐 몇십 개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핵실험도 하지 않고 핵폭탄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강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강한 어떤 지식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도 불안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만났을 때 예멘 출신 유대인입니다. 가장 성공한 그 유대인 중에 하나입니다.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믿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고 세상적인 명예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을 때, 부활의 생명이 없을 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 샬롬 하고 인사하지만 평안하시오 인사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 생명의 증거는 뭐냐?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바울이 지금 그걸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설교하면서 처음에 어떤 걸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사사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사울왕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도 합니다. 쭉 얘기하는 겁니다.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중요하게 오늘 얘기 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이제 바울은 다윗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제가 수없이 설명하지만 당시에 식민지 로마를 이겨낼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그 로마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목수입니다. 도저히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 강력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이룬 다윗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이 사건은 이제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설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환영을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메시아로 올라가셨냐면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로 올라갔지만 그 예수를 맞이하는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 혁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지금 가난함과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해결되고 어려움으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관리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는 걸 조롱하고 반대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고 부자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믿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내가 오늘 힘들고 내가 오늘 가난하고 내가 오늘 시련이 있으니까 예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 문제의 해결과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쓰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까워지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겁니다. 관리들과 같은 겁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내 것을 빼앗아갈 것이고 내가 오히려 손해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오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예수가 오늘도 나에게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오해하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셨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해한 겁니다. 그런 오해의 사건이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아주 한절 말씀이지만 너무나 너무나 정확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맞아들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맞아들였는데 그 예수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기대대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큰 소리 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그 예수를 배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 관리들이 누구의 관리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의 관리들, 제사장과 그 종교 계급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을 충동해서 그 무리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자 그 관리들이 다시 한번 충동질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잘 보세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 안식일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매주마다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뭘 몰랐냐면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를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그렇게 한 것이 선지자의 말, 예수를 그렇게 오해함으로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이민교회 안에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 열심히 보지만 기도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오늘 27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수님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슬픔과 고통을 거두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걸 지금 집요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과 29절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지금 이 바울이 아주 굉장히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바울이 지금 응하게 하렴이라 그 말을 하고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응하게 하렴이라.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처럼 성경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마 드문 민족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정말로 조심하자는 겁니다. 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30절 보세요.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바울이 지금 방점을 찍는 겁니다. 뭐라고 방점을 찍느냐면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기판에 사인판이 들어오면 그걸 우린 그걸 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기판에 사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란불로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파란불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 생명, 죽고 부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신문에서 많이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뭐 800만 불 도와준다니까 뭐 많이 반대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목회자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겠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민족의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 무조건 화해하자, 무조건 용서하자, 그건 너무나 감상적인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그걸 보냐면 남한 정부도 남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북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김정은한테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해결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실험을 중지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남한 정부가 지금 왜 저렇게 찔끔찔끔 도와줍니까? 사실은 흡수 통일이 불안한 겁니다. 남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통일되면 우리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독일처럼 경제력이 없으니까 조식간에 우리 당장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연장하는 겁니다. 늦추는 겁니다. 그러나 남한은 십자가 져야 된다. 내 민족이고 내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 금지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비록 가난하고 망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한은 남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 지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없다면 한반도에서는 전쟁 나는 겁니다. 둘 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둘 다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는 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 34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다윗과 같은 은혜로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겁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사울과 같지 않은 은혜를 주겠다. 다른 말로 사울보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 간음을 합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자, 사울은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잘못했지만 그 사울의 왕을 직을 뺏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참 악하고 무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사울보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은 죽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은혜가 있었는데 사울의 은혜보다 컸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 죄의 용서로 오신 메시아는 그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도식적으로 설명한다면 사울의 은혜가 있고 사울의 은혜보다 큰 다윗의 은혜가 있고 다윗의 은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는 지금까지 어느 인간, 어느 사람보다 받지 못한 큰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 은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죽음에서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다윗의 은혜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큽니다. 사울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것만 확신하고 있다면 너에게 준 은혜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은혜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왕국을 이룬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빨간 분들이 있습니다. 빨간 불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빨간 불들은 없어질만 하면 또 들어와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하나님 이놈의 빨간 불 도대체 언제 거두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빨간 불이 없어지길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1년 있다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내가 기도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 빨간 불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뭘 못 쳐다볼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사울과 비교할 수 없고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 있는 그 은혜 자체를 못 본 겁니다.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빨간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 은혜는 참 생명입니다. 우린 지금 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해갖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시겠지만 지금 그리스도로 말하면 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는 것이 다른 것, 생각만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해야죠. 제가 수없이 설교하지만 성공해야죠. 행복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는 방법은 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는데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해지면, 살아가면 우리는 그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현상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돈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함을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면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여기 만 명, 천 명이 와 있는 거나 한두 명이 아니라 저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서도 잘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도 이렇게 마음에 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저거 하실까봐 전 그것만 걱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참 맞게 기도해 주셨는데 없어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빨간불 없어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갖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갖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스님들은 마음이 넓고 도량이 깊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생각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린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